아직 책상이 덜 셋업됐고요. 아, 확실히 예전 방보다는 에코가 확실히 많이 잡히네.
이사는 잘 하셨나요?
뭐 이사는 늘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한 1년쯤 걸리죠.
와이프는 그거보다는 좀 적게 걸리길 바라는 것 같던데.
아, 노력하셔야죠.
네. 주말 동안 저 가구 사고 뭐 이런다고 또 열심히 또 돈을 썼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예. 사실, 뭐, 네. 지금 진짜 급하게 셋업했거든요? 진짜, 모니터랑, 썬더볼트 허브랑, 마이크랑, 하고만 찾아갖고, 진짜 필수적인 것만 지금 꽂아놓고, 왜냐면, 이번에 하는 김에 선정리도 완전히 좀 제대로 하고, 이러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급한 것만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선정리 좀 제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네. 시작을 할게요. 좀 어색하네요. 땅콩 고객이 없어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네, 저희 또 단둘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팔로우업이 이제 있는데, 딥시크 관련 팔로우업이 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지난번에 얘기하고, 진짜로.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두 개를 추려왔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오픈 AI, 그 얘기는 했죠. 그 오픈 AI가 베꼈다고 주장했다, 어쩌고저쩌고, 그건
네네,
했었죠.
그쵸, 했었죠.
그 얘기는 했고, 뭐. 하여튼, 네, 팔로우 시작할까요? 예, 네, 시작해주시죠.
네. 일단,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개인정보였는데, 요거는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딥시크를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앱 다운로드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앱만 차단이 된 거예요. 이게 조금 잘 보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그냥 웹으로 들어가면 접속이 되거든요. 그냥 웹으로 딥시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쓰는 것도 문제없고 API 불러와서 쓰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게 조금 왜 모바일만 차단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요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때 저희가 권한 승인을 하잖아요. 요게 그 키로그나 뭐 이런 것까지 위치 정보 이런 것까지 다 수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권한 요청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보다 그때는 그냥 뭐 이런 AI 서비스면 이 정도는 뭐다 수집하는 거
네.
아닌가 이랬었는데 사실 그 생각보다 더 많이 수집을 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그쵸. 저희는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저희는 웹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폰 버전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폰 버전을 차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내려갔고요. 근데 요것도 조금 웃긴 게 저희 테무 쓰면은 테무도 그 정도의 권한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앱 서비스 만드는 구조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차단이
키키
됐고요.
아뭐 중국에서는 이제 키로거 해갖고 그것도 다저 공산당에다 갖다 바치나 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조심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 보도가 조금 나왔는데요. 요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딥시크의 유저 데이터가 틱톡을 가진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야말로 다 데이터들을 돌려쓰나?
예, 네,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저는 출처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뭐 이런 정부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딥시크의 데이터가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거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외신까지 다 나갔어요.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얘네들은 어떻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요.
진짜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이렇게 찾았으면은 여기가 어떻게 사용이 됐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간 게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차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거는 조금 더 봐야 알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차단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학습 개선에 대한 이유, 뭐 아니면 마케팅 정보로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떤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그냥 우리는 기본적인 조사는 끝났고, 자료는 확보했으니 이걸로 데이터가 왜 넘어갔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능한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랑 동시에 이제 그 요거는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어이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딥시크 데이터베이스가 털렸대요.
아.
네.
요거는
멋지다. 뭐, 이제, 데이터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홈페이지 만든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라.
이건 AI랑 관련은 없죠. 사실. 네.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긴 한데.
네. 이거 관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앞단이 털려가지고, 예,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원래 그 LLM 호출하면은, 뭐, 어떤 입력이 나갔고, 어떤 출력이 나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선호에 맞는 답변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털렸다고 합니다. 요거야말로, 어디다 쓰려고 털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니, 뭐, 그거는, 당연히 뭐, 그거고, 뭐, 털어간 건 털어가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약간 그거죠.
네.
예.
네. 아까 그 뭐야 그 우리나라 그 틱톡이 데이터를 가져갔다. 요거에 이어가지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정보가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그 딥시크 API를 쓰는 서비스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퍼플렉시티가 원래 딥시크 R1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이제 모델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요.
퍼플렉 그중 하나로
시티가 네 그중 서비스 뭐 오픈 AI도 쓰고 뭐 클로드도 쓰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딥시크를 지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나오자마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정보가 팔린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제 퍼플렉 시티에서 정말 장문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저희 딥시크 쪽에 아니면 그 유저한테
유저들 전체한테요
저희는
그 안전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은 우리는 오픈 소스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자체 서비스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가 딴 데로 셀 일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요게 이제 사람들이 오 그래 그러면 쓸만하겠네라고 했더니 이제 그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중국의 검열을 해제한 새로운 딥시크 모델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걸 또 오픈 소스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구하시거나 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오픈 소스니까 뭐 그런 거 하는 거는 문제는 없죠 사실.
네, 그렇죠.
네, 라이센스 상으로.
네,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딥시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 버전을 이제 오픈 소스로 올려놨는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한 중간 사이즈 모델인가 큰 사이즈 모델인가가 그 이제 그 오픈 소스로 나온 그 모델이 걔는 중국 그 검열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작은 애는 또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뭔고 하니까 저 각자 저 뭐야 그 모델을 만들 때 소스들이 다 달라서
네 맞아요 소형 모델은 또 소형용 그 데이터셋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모델도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반 모델 자체가 뭐 그 작은 애가
작은 게 퀸이라고 그 알리바바에서 만든 걸 썼고요
거밀 아 맞네 그렇군요 아 헷갈리네.
좀 큰 버전이 라마를 썼어요.
그래서 걔는 검열이 없다. 중국 검열이 네. 없다. 뭐, 네, 뭐 그렇다대요. 뭐 개판이야 아주.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만큼 저희가 그게 왜냐면 저도 좀 그걸 좀 방송을 좀 늦게 내보낸 것도 좀 있긴 한데 그 저희가 진짜 그 딥시크 그거를 커버를 했던 게 딥시크가 진짜 난리가 나고 거의 그 주에 그 다음 주에 아마 녹음을 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실제로 방송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사이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테크 쪽이 그렇잖아요. 맨날 저렇게 계속해서 그렇죠. 뭐가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그 수준의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뭐 일단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딥시크가 이제 그 모델을 진짜 밑바닥부터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여러 모델들을 가져다가 좀 짜집기를 적당히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거가 맞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건 아니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그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다들 좀 그런 쇼크가 좀 덜해졌는데 잠깐만 엔비디아는 그 뒤로 아 회복을 했네 그 사이에 네,
회복을 예. 했어요.
그날 그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짓거리를 해도 엔비디아 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네 아마 그래도 좀 쇼크가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이제 뭐 제가 알기로 딥시크 논문이 공개가 돼서 아마 그거 보고 또 새로 따라서 뭐가 나오고 할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래서 이제 뭐 좀 많이 변하겠죠, 생각보다는.
네, 그렇죠. 예, 그다음 소식은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땅콩이님이 그때 커버하셨던 건데 바로 이제 닛산과 홉다. 닛산과 혼다의 합병이 결렬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뭐 후속 보도도 다 났고 그 후속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뭐 미쓰비시도 낄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거를 커버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게 결렬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왜 결렬이 됐는가? 이게 결론적으로는 닛산의 이제 자존심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원래는 이게 이 합병이라는 방식이 이제 그거잖아요. 사실 누가 누구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얘네들이 동등하게 서로 이제 뭐 지분을 맞교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번 이 합병 같은 경우는 혼다가 닛산을 인수하는 약간 그런 개념의 합병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혼다가 닛산한테 야 니네 좀 줄여라 사이즈를 뭐 공장도 좀 문 닫고 그다음에 그 뭐 인원도 좀 자르고 왜냐하면 니네가 우리랑 그냥 합쳐지는 건데 니네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잖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닛산이 이거를 거부를 했다. 입니다. 결론적으로. 왜냐면 지네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혼다한테 꿀려야 되냐. 물론 혼다가 더 많이 팔았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닛산은 지금 사실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긴 해요. 좀 판매량도 바닥이고 뭐 이제 얘네들 진짜 전동화 타이밍 너무 빨랐 그 다음에 정작 이제 이 전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거에 제대로 못 따라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류를 제대로 못 따라가서 이 꼬라지가 됐고 이제 이 꼬라지가 된 거에서 이제 혼다가 약간 구명줄을 던져준 건데 이제 지네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거 쳐냈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쵸 사실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닛산의 이제 그런 뭐 윗선의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은 완전히 결렬이 된 건 아니라고 해요. 일단 1차 그런 게 결렬이 됐고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여전히 좀 상황이 좋아 보진 않습니다. 뭐 일단은 뭐 그 일본 차들이 확실히 이제 그런 전동화가 굉장히 늦었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래 하이브리드가 그거다. 뭐 저희가 지금 토요타 얘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은 이제 그 전동화보다 하이브리드로 하겠다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다들 이제 전기차를 하는 걸 보고 뒤늦게 이제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또 뭐 전기차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타이밍들을 많이 놓쳤죠. 예. 근데 아직도 일본을 가보면은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아직도 충전기 그나마 있으면 테슬라야. 그나마 있는 전기차 테슬라. 지난번에 저 아이4 하나 BMW i4 한번 봤다. 지난번에 도쿄 갔을 때. 근데 이게 아직도 충전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고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해외 이제 다른 데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제 뭐 충전기 규격이고 뭐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차 가지고 일본 오겠어요. 뭐 이상한 사람들 몇 명 있긴 하지만 뭐 그래요. 그래서 닛산의 미래가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진짜 합병 그런 이게 정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 현대 기아차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그거보다는 그 사이즈가 크진 않죠. 왜냐면 그 일본은 이제 부동의 1위인 도요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뭐랄까 이런 자동차 역사에서 이렇게 큰 합병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데 또 하나가 탄생하나 했지만 네, 그 역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또 네, 그렇게 됐죠. 예. 그 다음은 좀 고깃집을 좀 할게요. 고깃집이 좀 요번에 좀 깁니다. 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일부러 좀 저희 그 뭐야, 저희 미니진과 그 하이브 머시기 얘기는 지난번 이후로 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여기가 저기를 소송을 걸고, 또 누가 누구를 소송을 걸고, 여기.
누구는 저, 뭐야, 나 계약 해지 하겠다 하고, 뭐, 네, 뭐, 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결론만 얘기할까요?
네, 뭐, 결론만 얘기하면은, 아직 이제 소송은 다 3월 초, 4월 초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작이고요. 네. 그 와중에, 원래 뉴진스였던 그분들이 이제 팀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NJG라는 이름으로 이제
누가 봐도 어디서 이름이 네. 나오는지
이제 저기 X가 여전히 트위터라고 불리듯이 아마 여전히 이분들은 뉴진스라고 불릴 것 같고
네, 약간 이게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옛날에 비스트가 나와서 하이라이트 이제 그 큐브에서 나왔는데
이름을 써서
이름이 그 큐브한테 있어서 그 이름을 하이라이트로 바꿨거든요. 아마 그 노래 이름 중 하나를 써서 바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이름을 되찾았어요. 비스트라는 이름을 약간 큐브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아마 다시 계약을 한 그러니까 그 이름을 빌린다라는 그거를 체결을 해서 이제는 비스트라는 이름도 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저희 엄마가 사실 저 하이라이트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뭔고 하니, 여전히 뭐 하이라이트 시절에도 뭐 비스트 시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대부분이 용준형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용준형 대로의 문제가 있었지만, 버닝썬. 근데 이제 그 가사에 비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들은 못 썼던 거예요. 비스트라는 이름이 이제 그, 큐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상표권이 큐브한테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서도 비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들은 그거는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못 부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 노래 중에서도 그렇게 비스트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노래들이랑 그다음에 그런 노래들이랑 이제 하이라이트를 활동하면서 나온 노래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콘서트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작년에 콘서트를 했을 때는 이제 비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되게 오랜만에 그 노래들을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 콘서트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일단 그때 이제 비스트가 나와서 하이라이트가 됐던 거는 다 그냥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뭐 재계약을 안 한 거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법정 싸움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계약 이제 그 만기가 돼서 우리 그냥 이제 너희들이랑 계약 해지하고 우리끼리 나와서 1인 뭐 1 그룹 소속사 차릴게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이라이트가 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저 비스트라는 이름 못 쓰는다는 그 문제는 있었지만 뭐 어찌됐든 뭐 그 외에 문제가 될 건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뉴진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로그 한 거죠. 그냥 지네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 뭐야 하이브의 동의 없이 그냥 뭘 이유로 들었다고 그랬죠? 그 뉴진스가 나오게 된 게
계약서에 조건이 있었대요. 잠시만요.
뭐 미니진 어쩌고저쩌고 그런 조항이 있었나?
아니요. 이제 계약 보통 그 가수들이 계약을 할 때 그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전속 계약을 할 때 여기 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 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21호에 있는데 제16조에 보면은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한테 14일간의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게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뭐 시정될 수 없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대요.
그 위반 사항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활동에 대한 제약부터 뭐 이런저런 거를 해가지고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를 했대요. 그 내용 증명을 보냈고 뉴진스가 그리고 이제 14일 동안 요거를 어도어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시정을 하지 않고 그것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뭐라 그래야 돼? 14일 동안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 증명.
뭐 지네들은 뭐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했겠죠. 약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우리 내용 증명에 응답을 안 했으니까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그걸 아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을 했고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법원에서 오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대로 된 전속 계약 해지 과정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과정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게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마 뉴스 기자들이 보도하는 대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예, 요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위반 사항이 정확히 맞는 위반 사항인가 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거고 뭐 그게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거가 문제가 될 수 있냐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따질 여지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전속 계약 해지 방법이 사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용을 하는 건데 여태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례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걸로 진행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계약서의 이 조항을 사용해서 내용 증명을 요구했고 응답이 없으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례를 만들겠다라고 멤버들이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해지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진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그냥 해지만 하고 끝났네요. 그래서 소속사에서 소송을 걸었고 이제 멤버들이 승소를 하기는 했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뭐 요거 지금 이거 상황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이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가 조금 달라서 요거는 이제 뭐 재판 과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활동하는 거 NJG로 활동하는 거는 뭐 매니징을 부모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여기도 약간 저 작년에 그 친구도 생각돼. 작년이었죠? 그것도.
그럴 거예요? 재작년인가?
이게 진짜 재작년이었을 수도 있겠다.
네, 재작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시간 흐르는 속도가 진짜. 예.
그 얘기도 있었어요. 뭐 템퍼링을 했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아직 그거는 확정 뭐 저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게 아니다?
아니요. 아예 아닌데 이게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인가 재판한다고 합니다.
참 네. 개판이죠.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어디 홍콩에서 공연한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히트곡들은 못 부를 거고 아마 새 노래를 부르겠죠?
그렇죠.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프로듀싱이 됐냐에 따라서 또 이게 그 권이 어디로 가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또
네.
그렇죠. 쉽지 않죠. 뭐 그 와중에 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다니엘인가? 가 이제 네. 오메가 엠버서더가 갑자기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소속사 허락 없이 뭐 당연히 그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없이 이제 독자적으로 그걸 했다고 또 이제 그쪽 어도어 쪽에서도 뭐 걸고 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한 게 아니 그 재판에서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그들의 주장으로는 뭐 우리가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활동을 했다 뭐 이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소송하는 동안 뭐 참 행사 잡는 것부터는 뭐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죠. 이게 어차피 약간 그냥 갈 때까지 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이 사람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이제 이쪽이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랄까. 예. 하여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은, 이것도 참, 슬픈 소식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007 프랜차이즈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라 그러면은 이제 창작적, 이제 그거죠.
결정권?
창작적 결정권은 이제 아마존이 완전히 가져왔다는 소식인데, 이게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아마존이 2022년에 이제 MGM을 샀단 말이죠. MGM이 이제 007 시리즈의 주요 배급사인데 이제 이 제작사는 이제 이온 프로덕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어디까지나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존이 뭐 저 007 영화나 지금까지의 007 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 프라임 비디오로 뭐 다 스트리밍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제작 뭐 이제 영화를 제작하거나 뭐 이런 거 영화나 아니면은 뭐 다른 콘텐츠 뭐 하다못해 뭐 스피노프 TV 쇼 이런 거 TV 드라마 이런 거를 제작하고 싶으면 이제 이 이온 프로덕션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온 프로덕션의 이제 제작 이제에서 이제 그 이제 제임스 본드 시리즈 이제 007 시리즈를의 메인 제작을 담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제 마이클 G. 윌슨이랑 그때 바바라 브로콜리라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뭐라 그래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남매입니다. 그 이제 아버지인 알버트 브로콜리가랑 이제 해리 살츠만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같이 만들기 이제 그 이언 플레밍한테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007 시리즈의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가업이죠. 이제 이007 시리즈가 이 사람들한테는 가업을 물려 이제 딸과 이제 저 조금 배다른 아들이 이제 표현이 뭐였더라? 배다른 남매가 이게 표현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둘이서 이제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이제 브로콜리 씨의 이제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이 둘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바바라 브로콜리의 약간 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 감에 해서 의존을 해서 많은 게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니엘 크레이그를 캐스팅을 한 것도 이제 바바라 브로콜리가 처음으로 한 거래요. 그러니까 바바라 브로콜리가 제작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캐스팅 이제 본드를 교체할 때 이제 캐스팅을 한 게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였는데, 그때 되게 말 많았죠. 크레이그가 이제 본드가 됐을 때 막 그때 뭐 금발이고 뭐 저 눈은 파랗고 뭐 키는 좀 작고 막 이러니까는 뭐 그때 그런 것도 있었대요. 뭐 craigisnotmybond.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약간 해시태그 같은 건데, 해시태그 하는 건데, 그 당시엔 트위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니지. 안 생겼을 때구나. 2006년에 생겼으니까, 없을 텐데,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카지노 로얄이 나오고 나서 그게 싹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뭐 하여튼, 이 브로콜리, 이제 마블 브로콜리랑 마이클 지 윌슨이 꽉 잡고 있는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MGM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007, 이게 사실 MGM의 가장 간판, 거의 MGM이 007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만 믿고 있다가, 이제 뭐, 이제, 노 타임 투 다이 스펙터, 이제 노 타임 투 다이, 사실 MGM이 좀 어려워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 노타임 투자이가 너무 늦게 나온 게 좀 이유가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막 얘기가 있었거든요. 노타임 투자이를 이제 스트리밍으로 그냥 하느냐, 마느냐, 막 이랬는데, 그때도 아마 바바라 브로콜리가 무조건 영화관 개봉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1년 반 연기가 됐었죠. 영화가. 원래 2020년 4월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연기돼서 결국 2021년 9월에 나왔거든요, 영화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연기가 많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MGM이 그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아마존에게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아마존이 007 시리즈를 갖고 뭘 해보고 싶어 하죠, 당연히. 이게 간판 그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뭐,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원래 이미 하나 만들긴 했어요. 무슨, 이제, 007의 그런 영화들을 배경으로 한 무슨 퀴즈쇼인가, 뭐, 어드벤처쇼인가,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뭐, 로드 투 밀리언인가? 뭐, 해가, 약간, 뭐, 하여튼 그런 레이스 형식의 약간 그런 걸 해갖고 이긴 사람이 뭐, 100만 달러인지, 100만 파운드인지를 받는, 뭐, 그런 상금을 받는, 뭐, 그런, 그런 어드벤처 게임쇼 비슷한 뭐, 그런 걸 했었대요. 근데, 그거 이제 아마존은 그거 말고도 뭐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뭐 저 예를 들면은 머니페니가 주인공인 저 스피노프물 뭐 스피노프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 뭐 이런 것도 하자 뭐 했는데, 이제 바바라 브로콜리가 그걸 다 막았대요. 어차피 왜냐하면 아마존이 뭘 하고 싶어도 그 이제 옛날부터 그 이제 MGM과 이제 이온 프로덕션 사이의 그 계약 그런 조건들 때문에 모든 그런 이제 제임스 본드 이제 007 시리즈의 그런 창작적 통 이제 창작권이 이제 창작적 아까 뭐라고 하셨죠?
결정권.
아, 결정권이 다 무조건 바바라 브로콜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바바라 브로콜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이제 승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얘가 다 막 브로콜리가 다 막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련 기사가 이제 12월에 나왔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다음 제임스 본드를 지금 왜냐면 다니엘 크레이그는 이제 노타임 투 다이에서 은퇴를 했으니까 네, 뭐, 그,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제, 크레이그의 본드가 거기서 죽었어요. 뭐, 네. 사실, 본드가 죽는 게 최초일 거예요, 아마. 시리즈에서. 진짜로 되게 파격적으로 엔딩을 냈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제, 제임스 본드를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 캐스팅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쯤이면, 뭐, 한 2년 정도면은 캐스팅이 될 거다, 이랬는데, 이제 벌써 한 4년이 넘었어요, 지금. 노타임 투 다이가 나온 지. 아니, 4년이 넘진 않았고, 4년이 다 돼가고 있죠. 3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뭐 캐스팅 얘기도 없고, 캐스팅 관련해서 루머만 아주 그냥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다음 영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것도, 방향성도 전혀 없는 상태고, 뭐 이러니까는, 이거 무슨 일이냐 이랬는데, 그게 12월에 나온 기사에서, 아마존이랑 지금 바바로 브로콜리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온 거죠. 그 기사에서 이제 브로콜리가 지인들한테 아마존을 뒷담화 까는 사람 그걸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영어를 빌려 하자면 이제 삐 처리해야 될 거예요. They're f***ing idiots. 그러니까 이 멍청이들이다. 대충 이제 하면은 같은 멍청이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사실 아마존은 모든 게 그런 아마존이든 뭐 넷플릭스든 뭐 이제 애플도 그렇대고 뭐 애플은 조금 덜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다 이런 이 시리즈 뭐를 제작하고 뭐를 하고의 그 이제 결정하는 그거의 기반이 데이터거든요. 얘네들은 다 뭐 이제 뭐 007 시리즈에 대한 뭐 데이터들이 있겠죠. 어느 캐릭터가 인기가 많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머니펜니를 주인공으로 스피노프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랬겠죠. 근데 바바라 브로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으로 해요. 이분은 감으로 이제 그 뭐 이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둘이 창성이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서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야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리즈가 더 번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은 근데 바바라 브로콜리 입장에서는 내 감으로 저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별로 좋은 그게 뭐 이게 인기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저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뭐 이제 인기가 있고 없고로 떠나서 저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NO 하는 거죠 이게 될 것 같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게 될 것 같냐 이러면서 이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상태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왜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극적 타결인지 아닌 뭔지 뭐가 됐느냐 이게 결국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둘이 이제 아마존 MGM 스튜디오와 이제 이온 프로덕션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제작사를 출자를 한대요. 그리고 아마존 MGM과 바바라 브로콜리와 마이클 지 윈슨이 코 오너가 될 거다. 그러니까 007 시리즈에 여전히 007 시리즈를 여전히 이제 바바라 브로콜리나 마이클 지 윈슨이 코 오너로 남을 거긴 한데 제작의 일선에서는 빠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사실상 둘 다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이제 그 입장문을 한번 쓱 보면은 그 둘 다 썩 좋아 그러니까 썩 좋아하진 않은 건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상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초점을 이제 더 이제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보면은 저 바바라 브로콜리는 자신의 입장문에서 아마존을 한 번도 언급 안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싫어도 뭐 좀 띄워주는 말 하고 하잖아요. 뭐 저 아마존한테 이제 이런 걸 넘기게 돼서 이제 영광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마이클 지 윌슨이 이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 이제 아마존 MGM에게 넘기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짤막하게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서로가 좋아서 한 건 아니다. 딱 봐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해서 알아보니까 쇼미더머니를 치셨답니다. 아마존이.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아무리 계속 이게 원래 이제 아마존도 그냥 바바라 브로콜리한테 이제 이렇게 샤바샤바 하면서 이제 좀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도 그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제작할 때 바바라 브로콜리의 이름이 그래도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본드 이제 007 팬들이 그래도 좀 믿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이제 원래 시리즈 원작자들 뭐 속편 같은 것에서 시리즈 원작자들이 빠지면서 이제 뭐 이게 문제가 뭐 이제 내용이 재미없어졌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주라기 뭐 공원 월드 시리즈가 그런데 뭐 스타워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뭐 이제 바바라 브로콜리랑 이제 마이클 지 윌슨의 그 비위를 맞춰가 제작자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제 같이 끌고 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야 이제 얘네들 흥행에도 유리하니까. 근데 바바라 브로콜리가 버티는 거죠. 미쳤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돈을 썼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얘기가 그 루머가 있어요. 10억 달러를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존이 두 사람한테. 뭐두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온 프로덕션 그 자체에 이제 10억 하여튼 10억 달러를 주고 사실상 이제 그어 창작 그거를 사온 건데 근데 이제 이 코오너의 이름을 남긴 거가 결국은 이 아마존의 이 몸짓 이제 그 어떻게든 아이이이공 새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007 시리즈 007 시리즈라는 거를 어떻게 알리고 싶은 몸부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작에 참 약간 그거는 약간 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거창한 말이잖아요. 제작 총지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영어로 이제 executive producer인데 사실 물론 그런 executive producer 중에 관여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관여 안 합니다. 왜 executive producer라는 이름이 붙느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맨 오브 스틸 때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맨 오브 스틸 제작하는데 모습을 드러냈냐? 아마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밥은 한번 먹었겠죠, 밥.
밥한 번, 뭐, 이 정도는 했겠지만, 뭐, 그리고 뭐, 정말, 정말, 뭐, 50보, 100보 해서 뭐, 촬영장 하루 정도 갔다. 놀러 갔다. 퍼블리시티, 뭐, 저 헨리 카빌이랑 이제 잭 스나이더랑 이렇게 옆에 해갖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 찍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럼 이제 이제큐티브 프로듀서에 이름 올리는 건 사실은 돈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면은, 만약에 이 드라마든 영화든, 이제 뭐 수익이 나면은 이 사람한테도 돈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러면 왜 그거를 허락을 해주냐? 어차피 이 사람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쓰게 만드느냐? 이름값이거든요, 이름값. 그러니까 맨 오브 스틸이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거의 관련이 없는 영화인데 아 크리스토퍼 놀란이 제작 총질을 했대 크리스토퍼 놀란이 참여했대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 그럼 한번 보러 가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사실 이게 맨 오브 스틸은 사실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화인데 둘이 관련이 돼 있나 약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코오너라는 거에 지금 이 바바라 브로콜리랑 이제 마이클 지 윌슨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아마 이 사람들도 뭐 다음에 나오는 이제 007 이제 영화들에서 뭐 영화든 아니면 뭐 정말 뭐 머니펜이 주인공이 스핀오프든 뭐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뭐 이세큐티브 프로듀서에 이제 두 사람 이름 올라가면은 아 그러면 그래도 아뭐 아마존이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 사람들이 관여를 하긴 했구나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근데 스포일러 안 했어요. 안할 거예요. 안 한다고 했잖아, 심지어. 근데 뭐 하여튼 사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 타임 투 다이 스포일러. 제임스 본드가 죽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메타적인 게 돼버린 거죠. 이제 이온 프로덕션이 만들던 이제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이제 007 시리즈 죽은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잿더미에서 아마존의 007 시리즈가 나오는 건데, 그쵸. 많이 달라지겠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그래서 저도 이제 007 시리즈 특히 이제 그 다니엘 크레이그 시리즈의 팬이었기 때문에 많이 우려스럽죠. 이런 이 전반적인 그 양상들을 보면은 전개를 보면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팬 그러니까 아니 마블은 저 케빈 파이기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런데 물론 이유는 뭐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이유는 좀 다르긴 한데 뭐좀 이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이제 그래서 좀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바바라 브로콜리를 그냥 결국 돈으로 이제 그거 한 이제 돈에 이제 그거를 넘긴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막 원만하고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싸움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가 회사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가 인수가 됐어. 근데 모기업에 이제 우리랑 이제 뭐 이렇게 연결책을 한 사람이 완전 쓰레기야. 이러면 일할 맛이 나냐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뭐 우려하시는 대로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블이 안 되는 이유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아마존에서 뭐 머니페니를 주연으로 뭔가 새 시리즈를 만들고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러고 들고 왔다고 하잖아요. 마블도 거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마블이 잘 될 때는 보통 영화가 1년에 하나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와야 하나였고.
두 개? 두 편? 많이 나와야 두 편.
네. 거의 한 해에 한 편이었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 뭐 1년에 막 3, 4개씩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예, 007 시리즈가 1년에 하나씩 나오고 드라마로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니버스, 우리 007 유니버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마존도 따지고 보면은, 뭐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은, 그쪽도 그렇게 안전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거를 예상해서 아마 안 된다고 했겠죠.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마, 왜냐면은 사실 007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007을 조금 뭐 다른 영화도 보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새 영화 준비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계속 나와버리면은, 스타워즈도 마찬가지고, 마블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속 꾸준히 나오잖아요, 뭔가가.
그쵸.
예.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가끔씩 뛰다가 목말라가지고 콜라 나오는 자판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었는데 자판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냥 와라라라 나와. 그럼 질리죠. 네, 그래서 007도 조금 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이유는, 그럼 왜냐하면 MGM이 그거 이 007 말고 뭐가 없어요, 솔직히.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얘네들이. 자, 봅시다. 뭐 얘네들이 뭐가 있나. MGM 그랜드 호텔이 나온대.
아
아니야. 옛날에 이거 찾아본 것 같아. MGM 아마존 MGM 샀다 그랬을 때 찾아본 것 같은데.
네, 뭐가 맞네요. 막 이러면서.
아, 그러네요. 맞네. 생각보다. 저, 21 점프 스트리트 있고요. 빌런 테드가 있고요.
아, 그거.
그 다음에, GI죠. 호빗이 MGM 거야?
호빗이요?
아, 제가 지금 그, 뭐야, 위키피디아 보고 있거든요?
크리드가 저거네.
아, 그쵸. 로키 전체가.
네, 그쵸. 네. 로키 시리즈. 네.
로보캅 있고요. 망했고요. 터미네이터 망했고요.
아, 호빗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너브라더스가 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MGM 거라고 생각은 못했네.
이게 아마 왜냐하면 이게 그 뭐야, 반지의 제왕은 걔네가 있잖아요. 그 누구야, 뉴라인 시네마가 있죠.
네, 그쵸.
아, 뉴라인 시네마랑 MGM이랑 같이 했구나. 공동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배급만 워너브라더스가 했네. 왜냐하면 뉴라인 시네마가 사실 워너브라더스 소속이기 때문에.
네.
그쵸. 네, 락키랑 로보캅이랑 점프 스트리트 시리즈 GI조도 망했는데. 캐리도 프랜차이즈야? 그거 맨날 리메이크만 하는 것 같았는데.
아, 드라마도 뭔가 나오고 그랬던 걸로 알아요.
아, 그 텔레비전 스페셜이 하나 있네요. 그 맨 마지막 영화 나왔던 게 걔가 주인공이었던 거 아니에요? 저 클로이 모레스가 주인공이었던 거 아닌가?
네, 뭐, 맞을 거예요.
뭐 사실상 저 시스 로드가 됐다 뭐 이런 얘기하던데. 이게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예. 근데 좀 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세대마다 이제 자기의 최고의 007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면 저희 그 할아버지 세대 좀 한 세대 밑에까지는 션 커넬이고,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저 로저 무어고, 저희는 뭐 조금 어릴 때부터 봤으면 피어스 브로스난이 저희 윗세대가 이제 피어스 브로스난 뭐 한 80년대생들 그리고 저희는 다니엘 크레이그인데 저희랑 저랑 이제 뭐 좀 더 저희 아래 조금 아래는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고 그 아래는 007이 뭐냐고 그런데 여기 약간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의 007은 다니엘 크레이그였어요라고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뭐 다음 것도 괜찮으면은 뭐 다니엘 크레이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니엘 크레이그 다니엘 크레이그로 남을 것 같다. 약간 네 그러네요. 뭐 그래도 약간 되게 다니엘 크레이그 그 시리즈 자체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왔던 다섯 개 영화가 사실은 그 프랜차이즈 시리즈 이제 007 시리즈 자체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거였거든요. 그 다섯 편이 모두 하나의 스토리 아크였던 게 사실 최초였으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옴니버스였죠. 영화들이 서로 관련은 없고 그냥 나오는 캐릭터 나오는 배우들은 뭔가 같고 이런 것 같은데 다 서로 관련은 없어. 뭐 전작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 약간 이런데 이제 그거를 깬 게 이제 저 다니엘 크레이그의 시리즈는 다 연관이 돼 있죠. 사실 스카이폴은 약간 좀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는데 스펙터에 와서 다 연결해. 이것도 사실 뭐 저 스펙터와 관련된 뭐 좀 저작권 싸움과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약간 저 예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뭐 이제 약간 제 007 시리즈는 그거는 약간 네 예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너무 길어졌다. 그 다음 또 긴 거 있네. 큰일 났네.
또 긴 거네.
저희가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땅콩 고객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좀 매번 거의 고깃집으로 이제 채워버릴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지난주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개봉을 했죠.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마블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봤구나. 와이프가 좋아해서 사실 저 혼자였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가디언즈 갤럭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근데 와이프가 좋아해서 봤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되게 하여튼 그때 로켓의 이야기가 되게 찡했던 그런 건데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봤고
데드풀과 울버린
아 그렇구나 완전 까먹었어.
걔가 아마 저거 폭스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MCU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아, 뭐 그리고 MCU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 걔는
그건 그래.
여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뭐 MCU 그쵸. 배우가 나온 것도 아니요. 그냥 결국은 또 그냥 말이 MCU지.
그렇죠. 그냥 평행 우주.
사실 TVA에서 했으면은 걔라도 나오든가 모비우스라도 나오든가 저 오웬 윌슨이라도 나오든가. 사실 제가 로키 시즌 2를 못 봐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좀 전혀 하여튼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리는 그때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너무 그 이제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요.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물론 그 엑스맨 유니버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아메리칸 컬처에 대한 레퍼런스 물론 데드풀의 그 캐릭터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근데 데드풀 2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3 이거부터 좀 너무 그 아메리칸 컬처 그런 게 좀 너무 왜냐 옛날에 그 겨울왕국 2도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뭐야 그 누구야 그 남자의 누구야 크리스토프였나 걔 무슨 저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 그것도 사실 뭐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인데 그거 모르면은 솔직히 이게 what the F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비슷한 경우는 하여튼 네, 뭐 데드풀 네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블 영화였네요. 뭐 하여튼 데드풀과 울버린 이후로 오랜만에 봤습니다. 뭐 그 사이에 뭐 나왔나? 뭐 안 나온
건 없어요.
아,
네.
아 그러면 그렇게 뭔가 오랜만이 아니잖아. 예, 뭐 하여튼 봤습니다. 봤고요. 사실 저는 옛날에 이제 시빌 워 때도 저는 이제 팀 캡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사실 캡틴 바라서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독을 맡으신 분이 저 클로버필드 패러독스를 만든 분이거든. 근데 그거는 좀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클로버필드 패러독스가 원래는 그게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갓 파리클이라는 약간 아예 전혀 상관이 없는 영화였는데 저 JJ 에이브럼스가 보더니 아, 이거 여기에다가 클로버필드 어거지로 끼워 넣으면은 되겠다라고 해서 어거지로 재촬영해서 끌고 넣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전혀 뭘, 이게 원래는 개봉, 파라마운트 개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 이제 뭐, 저 클로버필드 레퍼런스 넣는다고 난리치고 해서, 뭐, 완전히, 걔 난장판 되니까, 파라마운트가, 아, 이거는 개봉 못할 폐기물이다. 라고 해서 넷플릭스한테 급하게 팔았다죠. 그때 아주 죽여줬어요. 그, 뭐야, 그 슈퍼볼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예고편을 때려요. 광고로. 그러고 나서, 그게 보통은 이제 몇월 며칠에 개봉합니다잖아요. 공개합니다잖아요. 근데 이 게임 끝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였어요. 그러니까 그 슈퍼볼 끝나고 바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 약간 그 쇼크 효과로 좀 이제 조금이라도 시청률이 나오기를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뭐 현실은 시궁창이었지만 뭐 하여튼 그 저는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저 티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티저님 것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재밌게 봤고요. 일단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 아니 일단 저거지 그 미국 대통령이 헐크라는데 그만한 도파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왜 SNS 스케치 중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가 화나면은 더락 오바마가
화나고 아 난 그 되게 저는 그거 이 두 편 나왔을 거예요 아마 더락이
네, 두 개 나왔어요. 네.
첫 번째 게 제일 더 네, 재밌는
첫 번째 거가 재밌긴 했죠. 네,
그 옆에서 걔 누구야 저
거기 나 샌버그가
네, 그 뭐지 그 브루클린 999에 나온 99인가 999인가
네, 맞아요
99이죠. 걔가 옆에서 바람 잡는 걔가 그그 네. 그 누구의 누구 역할이었지 거기서 뭐 하여튼 바이든 아니었어요 바이든이요. 그냥 바이든이 아니고
아, 그 부통령.
아니, 부통령이 아니고, 그, 이름, 옛날 시카고 시장 됐던 아, 사람인데.
에마뉴엘, 뭐.
뭐, 하여튼, 네, 그 맞아요. 예, 네, 뭐 하여튼.
네. 하여튼, 네, 이제 일단 미국 대통령이 헐크라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보러 가야지.
그, 네. 아, 이름, 람 에마뉴엘, 맞네. 예, 네. 네, 뭐 하여튼. 예. 네.
하여튼.
예, 네, 하여튼.
일단 내용 자체가, 영화 액션 자체가 살짝 뭐라 그래야 돼? 싱겁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샘윌슨이 얘기를 해요. 혈청 좀 맞을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타격감에 있어서는 그래도 타격감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한 느낌이 든다. 그 임팩트가 살짝 약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열심히 구르고 맞는 거는 뭐 거의 똑같고요. 그걸 이제 커버하는 게 그 블랙팬서의 그
뭐야 저 비브라늄 슈트로
네, 비브라늄 슈트로 이제 그거를 좀 상쇄를 하는데
뭐 비행기동이라든가
아, 그렇죠 네. 비행기동과 뭐 그런 걸로 이제 상쇄를 해서 뭐 충분히 액션은 조금 다른 결 기존의 스티브 로저스랑은 조금 다른 결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스티브 로저스 혈청 액션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혈청 액션에 좀 절여진 사람들은 살짝 별로일 수 있다. 좀 이렇게 통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혈청 액션의 끝판왕이 윈터 솔저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포스트 어벤저 때도 별로 그런 혈청 뭐 혈청의 그 효과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솔직히 액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포스트 그쵸? 어벤저는
거의 전쟁 위주였기 때문에
네, 오리진 스토리이기도 하고 스티브 로저스의 오리진 스토리면서 이제 전쟁 얘기니까. 근데 그리고 어벤져스에서는 네. 워낙 상황이 상황인지라. 근데 확실히 그게 좀 얘가 그거를 그때 이제 뭐 루소 형제가 그런 거를 잘 한 거죠, 사실. 그 초인이라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그런 액션들을 많이 했죠. 뭐 저 차면은 저 멀리 날아간다든가 뭐 그런 것들. 달려가면서 방패를 쳤더니 얘 완전 배 밖으로 날아간다든가 초반 장면에서 뭐 그런 것들 뭐 보면 그런 것들이랑 뭐 윈터 솔저랑 싸울 때 뭐 칼 이렇게 빙 이러고 기계팔로 빡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건 맞아요. 그거는 대신, 저는 이제 대신에 이제 그거를 좀 비행 액션으로 많이 좀 상쇄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특히 그쵸. 중반 장면에서 스포일러를 네, 할까요? 말까요? 좀 나온 지 제가 스포일러 해도 되나?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나온 지 벌써 한 2주 가까이 돼가는데, 사실은.
볼 사람들은 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맞아요. 아예 잠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그 스포일러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그 미국 대통령이 헐크라는데 어떻게 참겠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뭐 다 나오잖아.
근데 이걸 스포일러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고편에 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마블이 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네. 예, 하여튼. 예.
네,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포일러 그냥 풀 스포일러 모드로 가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야 그 티아무트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날 뻔하는데 항공모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 장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서
맞아.
이제 그 장면도 사실 예고편에 나오기는 했어요. 이제 캡틴 아메리카랑 팔콘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미사일도 막 맞고 막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중간에 캡틴 아메리카가 미사일을 타고 이렇게 서핑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저게 혈청 안 맞은 게 맞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저는 비브라늄 슈트의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그쵸. 뭐
네.
그거는 사실 그쵸. 비브라늄 슈트 덕에 하는 거지
네,
그거는.
그거 안한그 팔콘은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잖아요. 뭐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농담 나오잖아요. 자기는 비브라늄 슈트 언제
네,
짜주냐고.
나도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티브 로저스랑 이제 샘 윌슨의 확실히 그 다른 성격이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스티브 로저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격으로만 따지면 마블의 슈퍼맨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 어느 그거에도 멘탈이 안 꺾이고 우직하잖아요. 특히 윈터 솔저에서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또 이게 뭐 완전히 뭐 잡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격인 건데 특히 그리고 시빌 워에서도 그런 게막잘 드러나고 그리고 뭐 엔드게임에서도 뭐냐 타노스의 군대가 그렇게 몰려오는데 혼자서 다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보면 되게 그냥 우직한 곧이고는 성격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약간 부각이 되는데 샘 윌슨은 다르죠. 그좀더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팔콘이 수술을 받고 있을 때도 그때 아 이거 또 스포일러지만 버키랑 얘기를 할 때도 아까 이제 혈청 맞을 걸 그랬다 그 얘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스티브라면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뭐 혈청을 맞았든 안 맞았든.
그쵸.
근데 그 약간 더 고뇌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샘 윌슨은 이제 일단은 사실 자기가 자의로 캡틴 아메리카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티브 로저스는 자의로 캡틴 아메리카가 된 건데 왜냐하면 포스트 어벤져스 버키를 구하겠다고
그쵸.
뛰어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자진으로 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샘 윌슨은 스티브한테 떠밀린 거잖아요. 네가 해라. 방패를 넘기는데
그쵸.
그리고 이제 팔콘과 윈터 솔저 이제 뭐 나중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되지만 그거를 그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그런 면에서의 그런 이제 약간 샘 윌슨의 좀 인간적인 모습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던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이 사람 얘가 이제 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저 로스한테서 그 제안을 받잖아요. 네가 어벤져스를 재건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지 이제 캡틴 아메리카 일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아 어벤져스를 결성을 하긴 해야겠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인간적 서사가 더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스티브 로저스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 서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로저스의 인간적 서사는 자기 그 성격을 곧이고자서
그렇죠. 꺾이지 않고.
꺾이지 않고 이렇긴 하지만 사실 근데 스티브 로저스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과 갈등이 있어야지만 더 빛나는 그런 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스티브 로저스의 이제 그 서사는 결국 언제쯤 이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 자기는 이제 그 방패를 내려놓게 되면, 그 방패를 내려놓은 다음에 그 인간 스티브 로저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가 되는 건데 결국은 엔딩은 그 엔드게임에서 결국은 패기랑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로 끝나죠. 근데 이제 좀샘 윌슨은 그런 이제 좀더 사람답고 그 사람다움에서 나오는 그 이제 고뇌와 이런 게좀더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보여주면은 그 영화 자체가 좀 샘윌슨의 캡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다르다를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네,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결 방식도 사실 스티브 로저스는 다 때려 부수고 이제 막 적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때려 눕혀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쵸,
네.
예.
물론 뭐 저기 뭐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 뿌려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도 했지만 결국엔 11호에서도 뭐 캡틴 아메리카를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아이언맨을 무력화시켰고 뭐 포스터 벤저도 이제 레드스컬이 자멸했고 뭐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번 거는 세미슨이 진정을 시키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헐크를 레드 헐크를 진정시키면서 끝나버리는데 그게 이제 세미슨의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캡틴 아메리카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제 대화로 풀고 뭐 하고 하는 캐릭터가 될 거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네 그게 좋았고 일단 시작 전에도 그거였잖아요. 그 로스가 그 캠페인 캐치프레이즈가 투게더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그거랑 맞춰서 이제 투게더로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고, 사실 제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샘의 서사나 이런 캐릭터, 사실 그 로스, 해리슨 포드, 사실 연기나 이런 거, 캐릭터성 이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아다만티움, 이 아다만티움이 좀 문제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게 이제 이터널스, 그러니까 저게 왜 튀어나왔는데, 이터널스를 보면 돼요. 가 있고, 리브 타일러가 저기서 왜 튀어나오는데, 그건 인크레더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가 사실 인크레더블 헐크의 약간 속편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네,
맞아요.
거기 나왔던 캐릭터도, 물론 원래 로스를 담당했던 윌리엄 허트가 아마 작고를 해서 이제 해리슨 포드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거기에 나왔던 배우들이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리브 타일러는 사실 나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이제 약간 갑자기 띠용하면서 네, 나온 맞아요. 거고 처음에는 뭐 목소리도 사실 요즘 시대 리브 타일러 안 부르고 그냥 AI로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리브 타일러가 나왔죠. 근데 네. 뭐 하여튼 그 전반적인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누구는 이제 약간 윈터 솔저를 되게 어설프게 따라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민터 솔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뭐 정치 약간 그런 이제 뭐 스파이 스릴러 약간 스파이 스릴러의 느낌이 좀 강했죠. 민터 솔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정치 쪽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정치 스릴러 뭐 정치 액션 모시기 뭐 이런 액션 어드벤처 모시기인데 좀 그 정치적 그거를 좀 뭐랄까 좀 잘 다루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 입장에서는 약간 샘 윌슨과 이제 이 썬더볼트 로스의 그 서사랑 레드 헐크의 서사랑 그다음에 이 아다만티움을 둘러싼 이제 전 세계 그거 이 서사 둘 중 어느 정도 깨달은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둘 다 완벽하게 가지고 가기 힘들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는 이제 제작진이 샘 윌슨과 이제 로스의 서사를 더 집중을 하기로 하면서 얘가 좀 설명이 좀 많이 안 된 느낌이에요. 확실히 아담은 왜 이게 왜 갑자기 아다만티움이고 얘는 왜 튀어나왔고 그러니까 좀 뭐 이터널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헐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은 뭐 언급이 조금씩 되긴 하거든요. 뭐 이제 그 헐크랑 있었던 일 이후로 뭐 연락도 안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정도였다 보니까 좀 그런 주변 상황 그리고 아다만티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는 좀 약간 맥거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세미얼 스턴스의 뭐 음모와 뭐 이런 게 이제 주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 배경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윈터 솔저 때는 이제 그 쉴드 안에 하이드라가 있었고 뭐 이 하이드라가 이제 그거를 이제 쉴드를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뒷서사가 같이 이제 좀 잘 버무려졌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사실 이렇게 캐릭터 서사를 할 게 많진 않았죠. 윈터 솔저도 아직 버키의 그 자아가 완전히 그거 되기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풀어내기가 좀 어려웠던 영화야 스토리 입장에서는 좀 풀어내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둘 중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고른다면 당연히 그거를 골라야 되는 건 맞고 그렇긴 한데
저는 봤을 때 그 그냥 선택과 집중을 잘한 느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저 이제 맵을 두고 까는 것이 저긴 한데, 그, 결국에는 설명이 조금 축약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 뭐, 로스랑 샘 관계에다가 조금 집중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무엘 스티븐스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번잡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굳이 제가 저래야 되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아담한팀 얘기를 빼는 게 낫나? 약간 그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사실.
사실 그거 빼도 이야기는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저거죠. 결국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터널즈 한 번이라도 더 봐라 이런 목적으로 든 거라서 저는 이제 그 부분 이제 마블에 지금 그게 원래는 그런 연결성이 장점이었는데 이젠 그게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화가 원래 1년에 한 편 나오던 게 지금 1년에 막 3, 4편 나오고 이래버리니까 너무 볼 게 많아지고 자연스레 사람들이 안 보는 게 많아지는 상태에서 이제 좀 이렇게 괜찮게 캡틴 아메리카 재밌게 보려고 딱 갔는데 내가 안 본 얘기가 나와. 그럼 흥미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앞에 뭐 이터널스 설명을 조금 하던가, 아니면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팔콘과 윈터 솔저가 있었잖아요. 드라마가. 이거 안 보고 온 사람들은 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저 아이제이아 브래들리가 왜 저기 있는지 저 할배는 누군지도 몰라요.
뭐 그 문제가 네.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영화는 괜찮은데 자꾸 이 주변에 곁가지들이 자꾸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되게 좋은 떡밥이다, 뭐 되게 좋은 구성이다, 이것이 MCU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흥분하던 지점이었는데 이제 이게 단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그냥 일반관이죠.
아니요. 그 메가박스 CGV.
아 메가박스.
메가박스에서 네. 보셨구나. CGV는 시작하기 전에 앤서니 마키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뭐야 프레스 전키즈 다닐 때 원래는 이제 영화 기자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CGV에서는 CGV 유튜브가 있는데 그 CGV 유튜브 뭐 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가나 봐요. SNS 담당자가 가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CGV 그 앤서니 마키한테 이거를 부탁을 해서 찍었는데 앤서니 마키는 이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샘 윌슨은 엔드게임 끝에 이제 방패를 물려받았고 그 방패를 가지고 훈련을 시작했고 그 방패를 가지고 이제 이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고 이제 좀 팔콘과 윈터 솔저 설명은 안 하는데 그냥 그 샘 윌슨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조금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는 CGV에서 잘한 건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훈련을 했다.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아이제이아 브래들리가 나와서 훈련을 도와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근데 옛날 캡틴 아메리카였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저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지라고 생각은 하는 의문이 남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 이해가 되게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디즈니 플러스도 안 받고 그냥 나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좋았고 저기 11호가 좋아가지고 이제 엔드게임 보고 이제 샘 윌슨이니까 비슷한 톤으로 막 나오겠지 하고 봤는데 저게 뭐야?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이상한 섬은 뭐고? 아담한티움?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그런 거를 빼고 그냥 썬더볼트 로스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썬더볼트 로스랑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인크레더블 헐크랑 연결을 하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옛날에 나왔던 그쵸? 사람이고 뭐 그 뒤로 사실 서사가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사실 썬더볼트 로스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마지막으로 11호였죠 아마? 11호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끝이었죠 아마? 그래서 잠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과정 자체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팔콘과 윈터 솔저를 안 봐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차피 막 방패를 넘겼으니까 아 얘가 뭐 캡틴 아메리카가 되겠네.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얘가 물론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방패를 마스터했고 어떻게 해서 이제 윙슈트가 이렇게 됐고 이런 게 그런 걸 다 스킵하긴 하지만 아 얘가 뭐 캡틴 아메리카로 방패를 넘겨봤으니 당연히 얘가 캡틴 아메리카가 됐겠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뭐 여기 이 부분까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담한티움과
그죠
얘와 그 튀어나온 애야.
기아무트.
기아무트. 아, 이름도 저도 인터넷을 딱 한 번 봐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루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영화가 개봉되 이제 공개되기 전에 뭐 아담한티움이 나올 것이고 이 아담한티움이 이 케이무 뭐 이름 뭐라고 하여튼 걔한테서 티아무트에서 네. 나온다. 라는 이 루머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걸 왜 이렇게 엮지? 약간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제 생각엔 좀 그거랑 비슷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이언맨 2랑 그 다음에 이제 벳데숲의 그 실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리하게 했다 그런 거를 확정을 확장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그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그래요 미리 인지하고 CGV에서 했던 것처럼 그거를 뭐 보고 봤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이제 썬더볼츠도 이제 그 다음 영화가 이제 썬더볼츠인데 썬더볼츠도 솔직히 썬더볼츠 별표 별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썬더볼츠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예상이 되잖아요 사실 블랙 위도우를 봤어야 돼 그 다음에 팔콘과 윈터 솔저를 봤어야 돼 그리고 또 저 뭘 또 봤어야 되니? 블랙 위도우 봤어야 돼. 아, 얘기했나요?
앤트맨 2.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를 봤어야 돼. 요게 사실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사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솔직히 썬더볼츠 같은 경우는 좀 외전격으로 가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그거
같아요.
그거 홍보하려고 사실 이번에 버키가 나온 거잖아요. 이어가려고.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뭐가 나올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험하죠. 이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영화랑 관련된 애는 이제 한 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영화에 나왔던 애고 한 명만 이제
아, 드라마에 나왔다.
나왔다.
네.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치 좀 뭐 그렇긴 하네요. 예. 네. 여기 또 여기 루머 여기 또 루머도 여기도 티아무트 얘기가 나오는데 저 썬더볼츠 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거랑 좀 묶어서 캡틴 아메리카랑 브레이브 뉴 월드랑 좀 묶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내용을.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얘도 좀 불안한 게 좀 있어.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실 왜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나온 영화 주인공 두 명과 이제
하나는 드라마
한 명은 드라마고 아 세 명이네 세 명.
코로나 시대는 이제 뭐 저 옐레나랑 저 레드 가디언이랑 태스크마스터 이런 캐니까.
앤트맨의 이제 드라마 주인공 한 명에 이제 버키로 몇 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버키 거기 버키가 캐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판타스틱 4인데 판타스틱 4야 뭐 그냥 이건 진짜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될 수준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얘는 완전히 그냥 뭐 아예 동떨어진 세계관이고 뭐 아예 별개의 세계관이라는 얘기도 했고 애초에. 그러니까 얘네 결국 이거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어쩌다가 이제 메인 유니버스로 떨어지겠죠. 그래야 이제 저 둠스데이랑 이걸로 연결이 될 테니까.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좀 뭐 재미없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예요. 브레이브 뉴 월드는. 근데 저희 둘은 뭐 확실히 재밌게 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이제 샘 윌슨 물론 이제 샘 윌슨이 이제 스티브 로저스랑 되게 다른 성격이지만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지만 확실히 그래도 일단 이 영화 팔콘 앤 윈터 솔저랑 이제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확실히 얘가 캡틴 아메리카를 할 만한 그게 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거 같고 이게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이 앤서니 맥키가 뭐 말을 잘못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뭐 뭐랬더라? 그 이제 그 이제 지금의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그 아메리카의 그런 게 좀 많이 희석됐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이게 웃기게도 퍼스트 어벤져 때 크리스 에반스가 했던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때도 막 저 뭐 얘는 여기는 스티브 로저스는 캡틴 아메리카라기보다는 새 캡틴 월드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혹시 그때랑 지금의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대통령이 오바마였고요. 지금은 트럼프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게, 논란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아 근데 그게 좀 되게 심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게. 예.
아니 저는 그냥 할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이거는 네. 이걸로 그렇게 불타는 건 역시 사회 분위기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로남불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 돼요. 백인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고 흑인이 이런 얘기하면은 피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냐고 약간 그런 조롱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게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하여튼 그런 저는 그래서 확실히 확실히 그래도 뭐 영화 자체가 물론 저 윈터 솔저에 비할 바 못합니다. 윈터 솔저 같은 경우는 저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막 페이스 2를 시작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그렇게 복잡할 게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솔직히 와,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저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괜히 너무 쓸데없는 월드빌딩보다는 그냥 진짜로 샘 윌슨이랑 썬더볼트 로스 둘 사이에 약간 그거만 좀 더 집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뒤에 뭐 백그라운드에 뭐 아다만티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그렇게 거창하게 배경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재밌게 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아니,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죠.
아니, 우리 테크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저희 녹음 지금 저희 물론 이제 편집하면서 시간은 좀 짧아지겠지만 지금 뭐 1시간 반이거든요. 아, 이제 비고깃집 소식들. 근데 이것도 근데 고깃집이네. 가지. 뭐 하여튼 좀 줄이 적당히 섞었다 칩시다. 그 SM에서 NPC 플레이어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생긴 게. 예, 당연히 저 아이리버의 프리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IFP100이었을 거예요. 근데 용량은 확실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옛날에 그때 128메가인가 그랬는데 지금 64기가고요. 그리고 뭐 이거를 사면요. 뭐가 뭘 준대니? 줄이어폰 주고요. 그다음에 엠피스 프렌 당연히 주고 그다음에 넥스트랩. 왜냐면 위에 이게 스트랩 그게 있었거든요. 넥스트랩 주고 포토카드를 준답니다. 그리고 뭐 아이디 포토? 저도 뭐야? 뭐 하여튼. 그리고 이게 그게 있답니다.
그 아이디 포토가 그거예요. 증명사진.
증명사진. 뭐 하여튼. 그 뭐지? 이게 그 무슨 보이스 그 선 이게 무슨 아티스트 에디션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보이스가 포함돼 있대는데 그렇습니다. 뭐 근데 이게 64개야. 모델 베리에이션이 그냥 보아, 태연, 동방신기,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 라이즈 멤버 등 총 64인의 포토카드와 스티커, 이어폰. 와우. 그렇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베껴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베낀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뭐 알아보니까 SM이 그 아이리버의 지분을 일부 인수했었다고 해요. 그 2017년에 협력 차원에서 아이리버의 지분을 일부 가져갔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아이리버의 그 디자인 뭐 이런 뭐 직접 재산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아이리버 자체는 또 어디로 딴 데로 넘어갔다고 그러던데 무슨 부동산 업체 어디로
맞아요.
부동산 뭐 사모펀드 이런 데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직접 재산권 이런 건 SM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베낀 거 아니고요. 원래 그 디자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되게 일단 챙긴 거는 되게 충실하게 재현을 하긴 했어요. 아이리버 프리즘에서 이제 처음 나왔던 이제 그 조그 다이얼이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거가 있고 위에 이제 뭐 버튼 3개 있는 거 다 똑같이 재현했고요. 물론 아마 이 디자인만 그대로 했을 거고 안에는 뭐 딴 곳에서 만들었겠죠. 요즘 뭐 MP3 하드웨어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
CDP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게 없어서.
그 에스파 CDP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공장 에스파 그 CDP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들이 다 망해 가지고 이상 그 설비가 없었대요.
아, 약간 저 뭐야 펜탁스가 그 필름 카메라 만든다고 했을 때랑 비슷하구나. 걔도 좀 필름 카메라 그 이제 개발하는 인력도 다 은퇴했고 뭐 생산 인력도 없어서 그 막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비법 전수 받고 막 이랬다 네.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때 그 CDP 보고 왜 이렇게 두껍냐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네.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대요. 그 모든 설비가 없어져서.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껌전지였잖아요. 지금은 또 그 그 리튬이온 배터리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두툼하잖아. 사실 검전지 이런 것보다 좀 두껍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을 그쵸. 것 같긴 한데 얘는 뭐 어렵습니까? MP3 기판만 얘는 그 안에다 그냥 라즈베리 파이 넣어도 되죠.
그렇죠.
라즈베리 파이 넣어서 적당히 연결하면은 쉽기 때문에 그거는 뭐 CD 핀 같은 뭐 CD 레이저 기술이나 이런 거 이제 CD 드라이브 자체가 문제인 거지 사실. 예. 예. 뭐 하여튼 이런 게 나왔습니다. 뭐 네. 참 옛날 생각나네요. 저는 사실 프리즘보다는 그 다음에 나왔던 크래프트를 썼었거든요. 300 시리즈를 썼었는데 네. 참 그게 4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 비쌌지. 지금 얘는 98,000 원입니다.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인 인증 얘긴데 그 이제 해외 거주자들은 뭐 본인 인증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인증 힘들게 하는데 이거를 토스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그 이제 해외 거주자를 위한 본인 인증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이 토스 인증서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 인증서를 지원하는 곳에서 아마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스 인증서를 만들 때 이제 뭐 여권을 스캔을 여권도 찍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자신이 사는 다른 국가의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해서 이제 토스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인증을 대리해 주는 방식인 거죠. 대신 이제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이 맞다. 해외에 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제 인증을 해 주는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토스가 대신 인증을 해 주는 방식이고요. 뭐 지금 이게 사실 이거 우리가 다른 지가 되게 나온 지가 꽤 됐구나. 이게 12월에 났었구나. 나는 이거 왜 꽤 최근에 본 것 같지?
최근에 봤는데.
왜 근데 이 블로그는 왜 12월에 썼을까요?
그러게요.
뭐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이 서비스를 하면은 일단 뭐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지마켓 같은 민간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 사례에 꼭 필요한 이제 정보 서비스, 뭐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그다음에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서비스 확대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토스 뭐 결정적으로 토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토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디스클레이머라면 디스클레이머인데 저는 토스가 너무 저는 토스의 그 다크 패턴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얘네들의 그 다크 패턴에 완전 찌든 약간 그런 게 좀 굉장히 싫어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거는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해외 거주자들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진짜 저도 미국 생활할 때 한국 번호를 해지를 안 했어요. 그런 이유로 이런 거
그런 얘기 많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지를 못 하겠어요. 이런 거에 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해지를 못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조금 해결해 준다는 건 저는 이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지금 좀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토스뿐만 아니라 그 각종 은행 사이트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이제 재외국민이 이용 가능한 인증서를 추가해서 이제 발급받을 수 있다.
약간 이거 정부가 샤바샤바 한 것 같네요. 정부가 네. 좀 해라 이러면서.
아 그거래요. 그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면서.
아 좀 백엔드를 좀 건드렸구나.
그때 이제 해외 거주 국민도 인증할 수 있게 이게 7월에 됐고 아마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신분증은 국내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 다른 뭐 은행이나 뭐 토스나 해서 이제 이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스가 열심히 홍보를 한 게 저희가 지금 알았다는 거는 드디어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정도가 아닐까.
쉽지 않다.
네.
결론은 쉽지 않다.
존재를 몰랐을 정도면은 사실 이게 해외에는 이미 알려진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 그렇죠. 해외에 이제 네. 거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그렇죠. 당사자 분들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AI 소식을 좀 할 건데 좀 되게 많았지만 제가 굉장히 추셨습니다. 좀 그래도 그 사이에 좀 중요한 거 좀 있었다 싶으시면 저 티저님이 추가로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일단은 오픈 AI랑 그 카카오가 이제 제휴를 맞아 제휴라고 해야 되겠죠?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월 4일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 샘 알트먼이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심지어 들어와서
네,
이제 카카오랑 이걸 발표를 한 거였는데 뭐 하여튼 계속하시죠.
카카오에서 카카오 AI 서비스를 카나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바나나예요?
카나나,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발음을 노린 것 같기는 한데 예, 그 카카오의 카나나를 위해서 이제 오픈 AI와 파트너 체결을 맺고 이제 그 챗GPT 서비스를 조금 더 다각화하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그 영역이 많잖아요. 뭐 카카오 페이도 있고 뭐 드라이브도 있고 그 뭐야 카카오 드라이브 그것도 있고 배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도도 있을 거고
카카오 티
네 카카오 티 카카오 그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GPT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그 카카오톡 보면은 뭐 대화 요약 뭐 이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오픈 AI로 호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카카오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오픈 AI의 API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요거 가지고서는 좀 얘기가 있는 게 원래 카카오가 저는 몰랐는데 그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카나나 AI 서비스를 쓸 때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 구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마 오픈 AI API를 끌어다가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아니구나 그건 딴 거구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카카오가 딥시크를 차단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했더니 뭐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회사에서 쓰지 말아라. 예전에 그 삼성에서 그 챗GPT 쓰지 말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정보 거기다 올리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고 일단은 뭐 샘 알트만이 이걸로 뭘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샘 알트만은 이날 와가지고 카카오랑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SK 만나가지고 그 SK랑 만나가지고 SK도 지금 저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ADOT. ADOT에 그 GPT 넣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휴를 뭔가 한 것 같고 이제 또 저기 삼성이랑도 만나가지고 비공개로 만나가지고 뭔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반도체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하고요. 일단은 샘 알트만이 지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 뭐랑 해가지고 같이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거랑 이제 더해가지고 오픈 AI 업데이트가 몇 개 있었는데요. 딥 리서치라고 이제 직접 찾아가지고 뭐 자료 조사하고 해서 답변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뭐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조사하는데 좀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가 봐요. 그 GPT 특유의 문제, 인공지능 모델의 특유의 문제긴 한데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할루시네이션 기반으로 또 이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더 깊은 할루네이션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발표된 게 오퍼레이터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인터넷 브라우저 들어가서 직접 시킨 일을 하는 그러니까 뭐 네이버 들어가서 뭐 물건 값 제일 싼 거 찾아가지고 구매해줘 이러면 이제 로그인은 직접 하세요라고 이제 창을 띄워주고 로그인하면 구매 결제 단계까지 다 처리하는 뭐 이런 기능이 생겼고요. 뭐 이거는 뭐 적당히 쓸만하다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근데 요거는 아직 그 플러스 요금제까지는 공개가 안 됐고 GPT 프로 그 30만원짜리 그거를 구독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죠. 엄청나게 먹을 테니까.
네.
그것도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GPT 모델에 이제 그 검열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열 있어요?
그런 검열 있잖아요. 왜 그 뭐 폭력적인 내용 삭제하고 뭐
기본적인 가이드요?
네, 정말 윤리적인 거. 네. 근데 그거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인 쪽인 것 같아요. 뭐 총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은 빠지겠죠. 뭐 정말 범죄 내용을 빼고 하는데 뭐 이제 성인물 제작하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제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익시플릿 모드를 연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 그 성인물과 고어한 묘사는 네, 가능하게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마 이제 불법적인 내용들은 빠질 것 같은데 대체 네, 요거를 이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네, 일론 머스크.
사실 일론 머스 요즘 AI 관련 아니고 저 이제 아주 그냥 미국을 아주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사실은 그놈의 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줄여서 DOGE 미치겠어요 아주 정부 효율 부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쵸
네 뭐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을 개 카오스로 완전 혼돈의 카오스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할게요 지금 그거는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뭘 뭐 하여튼 다 잘랐다가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다가
뭐 트위터 한 짓 또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쵸요 네.
트위터에서 한 짓을 저 지금 국가 레벨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제 샘 올트만한테 오픈 AI를 내가 사겠다.
갑자기.
네, 딜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74억이었죠? 974억 달러를 줄 테니 트위터를 팔아라. 아니, 트위터 오픈 AI를 팔아라. 라고 이제 제시를 했다는데,
네.
그, 샘 올트먼이 됐다. 우리가 9.74달러, 뭐야, 9.74?
97억 달러에.
97억 주고, 네, 97억에 트위터 사겠다. 라고 역딜을 걸었다고 하는데, 아마 둘이 그냥 그러고 싸우고 말 것 같은데, 아마 오픈 AI 자체에서 아직 뭐 판매 의사도 없고 그래서 굳이
그게 그런 얘기가 있대요. 실제로 뭐 이거 머스크 혼자 사는 건 아니고 그 관련된 또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 또 네. 무슨
이제 또 투자 조합 같은 거 만들고
뭐 또 그때 트위터 했던 것처럼 또 그 짓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아예 그 머스크의 변호인단 쪽에서 아예 그 이제 머스크 발표 함께 이제 그쪽에 의견서를 전달을 했다는데 의향서를 네,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차라리 이름을 가리고 그냥 사겠다고 했으면 고민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였다 이러고 얼굴을 깠으면 모르겠는데 대놓고 내가 사겠다 이래버리니까 세마토머니 즐 이를 세마토머니 아 됐네요. 굳이 너한테 말 이런 느낌이어서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좀 솔직히 하여튼, 네, 뭐, 네. 사실, 좀 어이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좀, 어떻게 보면 예상된 소식인데요. 휴메인이, 네. 끝났네요. 1년을 못 버텼네. 생각해보니까. 3월에, 아이고. 아마 AIP는 3월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못 버텼는데, HP에 팔렸고요.
아하.
그, 원래는 옛날에 이제, 사실 AIP니, 실패라는 게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얘네들, 휴메인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팔라고 열심히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그 인수가가 뭐, 얼마였더라? 뭐, 7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팔린 금액은 1억 1,600만 달러였고요. 근데 이게 좀 골 때리는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따르면요. HP가 한 거는 자산 매각이에요. 자산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휴메인이랑 회사 전체를 산 게 아니라 이제 뭐 휴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랑 그다음에 뭐 인력이랑 그 뭐 좀 핵심 인력이랑 그다음에 그걸 샀겠죠. 그 뭐야? 특허들을 샀겠죠. 약간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 한 방식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서 휴메인 AIP는 이제 물술모가 됐습니다. 얘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월 28일부터 2월 28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이게 사실 이건 그렇잖아요. 얘가 뭘 프로세싱을 하겠어요. 이 작은 애가 뭐 NPU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는 거의 모든 거를 이제 서버에 의존을 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버를 꺼버리겠다고 하면은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FAQ에 있어요. 얘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 서비스가 종료되면 배터리 레벨 정도는 물어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일한 오프라인 기능 배터리 확인. 네.
정말 배터리를 장난감 아니에요. 배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전을 하고
약간 그거 같은데 여는 거 누르면 안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나와서 이거 다시 버튼으로서 다시
손을 다 끄고 들어가고
약간 그 느낌인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사실 90일 내로 구매한 사람들만 환불을 받는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 전에 산 사람들은 700달러짜리 700달러 지금 환율이 이따위라 사실상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네. 100만 원.
근데 90일
원에.
사이에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아. 늘 그게 문제인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네. 당연히 없겠죠. 네, 대부분 다 그 전에 샀겠죠. 하여튼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그 HP가 이걸 사가서 뭘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HP가 뭐 AI 모시기를 하고 있는 것도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에 이제 AI 넣으려나 모르겠네. 이걸 갖고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HP가 핸드폰 사업을 하나요?
안 해요.
안 네. 하잖아요.
노트북이랑 프린터 만듭니다. 아, 뭐, 그 외에도 많은 걸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메인이 두 개예요.
물론 삼성 프린터도 HP 거기는 하지만, 휴메인 기술을 들고 가서 HP가 할 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저희, 뭐야, 노트북에 보면은 코파일럿 PC라고 해가지고 뭐,
네,
기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그리고 HP는 노트북 자체가 좀 자기네, 물론 어느 회사의 노트북이건 거의 다 그렇지만은, 커스텀을 많이 하잖아요. 안에다가 뭐 이거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넣고 뭐 무슨 버튼 넣고 하는 거 보니까 느낌상 저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랑 조금 더 연결성을 강화한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기능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HP가 하려는 게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고 정말로 그냥 HP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재책으로 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뭐 사실 휴메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다 되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결국에는 이게 따로 지금 당장 하드웨어가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HP가 휴메인 AIP는 하나 더 만들 리는 없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HP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산 것 같기는 한데 왜 샀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그렇다고 뭐 프린터에다 LLM 꽂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하여튼 이걸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어요. SKT랑 했던 거. 뭐 하긴 했나? 약간. 그때 목표가 그거였죠. AIP는 뭐 한국에 SKT로 해갖고 뭐 출시하는 거예요.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예. 왜 SKT는 뭘 보고 계약을 했던 걸까요? 난 그게 참. 사실 그 뭐냐 계약하면서 SKT가 이제 해외인한테 뭐 좀 돈을 좀 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하진 않았을 테고.
그쵸?
그거를 뭐에다 썼을지도 참 궁금하고. 언제 그것 작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망해서 이거 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다가 아마 그리고 휴메인 자체가 팠다고 매물로 올라온 게 한 6월쯤 아니었나요?
꽤 됐어요. 네. 2월 28일에 네, AIP인 국내 출시. 미국 이외의 지역은 최초로 한국 판매를 결정했다고 밝혔고 그것도 이루지 못했다.
아이고. 또 이거 다 같이 따봉하는 사진은 찍으셨네. 아이고.
그랬겠지. 아, 그랬네. 또 다 같이 또 따봉하셨네. 이거 저 휴메인 CEO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랬겠구만. 아, 여긴 그나마 순화해서 따봉한 거니까요. 원래 이거 화이팅 자세잖아. 화이팅 자세는 이건 따봉은 그나마 이해가 되니까 한 거 아니야.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예, 이건 여기고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네, 아이폰입니다. 또 아이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예, 애플이, 아이폰 16E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가 모두 4세대 아이폰 SE라고 생각했던 물건인데, 애플이 이름을 바꿨어요. 아이폰 16E로 바꿨고요. 여기서 E가 무슨 뜻인지는 뭐 애플이 늘 그렇듯이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일단은 거의 그 유출된 사양대로 다 나왔고요. 뭐 6.1인치 OLED로 바뀌었고요. 원래는 저 아이폰 SE는 옛날에 그 먼 옛날에 아이폰 8, 아이폰 8 디자인을 썼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14 기반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노치가 있습니다. OLED를 쓰는데 노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대신에 라이트닝 대신에 USB-C를 쓰고 뭐 진동 스위치 대신에 액션 버튼, 그러니까 동작 버튼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카메라가 하나인데 이제 4,800만 화소 카메라라서 이 카메라 하나로 이제 두 배 줌도 됩니다. 뭐 그거는 사실 좀 유의미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제 애플이 자체 셀룰러 모뎀을 드디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C1이고요. 그 이 5G 모뎀입니다. 사실상 이제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셀룰러 모뎀은 이제 퀄컴의 거의 독주죠. 뭐 옛날 인텔이 한번 도전했다가 망해서 사실 애플이 그걸 샀어요. 그 애플의 이제 셀룰러 모뎀 사업부를 사서 이제 열심히 갈아 넣어 그게 되게 오래전인데 벌써. 뭐 하여튼 몇 년을 갈아 넣어서 이번에 만든 게 이제 드디어 만든 게 C1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뭐 애플의 말로는 굉장히 이제 애플 실리콘 이제 아이폰의 전반적인 이제 다른 섭시스템과 굉장히 훨씬 더 이제 최적화가 더 잘 되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 아이폰 16보다도 더 배터리가 오래 간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흠터레스팅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맥세이프가 빠집니다. 그냥 일반 무선 충전만 되고요. 물론 얘도 이제 그 갤럭시 S15랑 비슷하게 뭐 케이스에다가 자석을 달면 됩니다. 뭐 이제 맥세이프 액세서리 자체는 쓸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미 저 슈피겐이랑 이런 케이스 업체들이 열심히 뒤에다가 맥세이프 달고 나오고 있어요. 그 16E 케이스를 공개를 하면서 뒤에 열심히 이제 이미 저 자석을 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액세서리 자체는 뭐 케이스만 쓰시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맥세이프 지원을 안 하면서 무선 충전 이제 스피드가 15W, 원래는 이제 15W고 16 시리즈부터는 이제 25W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7.5W로 칼질을 당한다는 점.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또 뭐 있더라? 저 맥세이프가 없고요. 아, 그리고 가격이 꽤 이상해요. 뭐, 그리고 저 16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이 빠졌는데 이거는 사실 맥세이프보단 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카메라 컨트롤 꽤 쓰긴 합니다만 안 쓰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예, 맥세이프는 좀 의외이긴 하죠. 물론 여태까지 SE는 맥세이프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맥세이프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맥세이프 추가를 안 한 겁니다. 뭐 좀 어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거고. 그 외에 좀 몇 가지 또 빠진 것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아이폰 16부터 이제 그 새로운 사진 스타일 뭐 이렇게 색깔 뭐 색이나 이런 거를 아예 좀 더 프로세싱 자체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16부터 들어갔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고요. 뭐 그 외에 좀 몇 가지 좀 너프당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16기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꽤 올랐어요. 원래 일단 미국 달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SE 3세대가 64기가부터 429달러였고 그 다음에 이제 429달러였는데 근데 이제 16E 같은 경우는 128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격이 600달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환율 뽕을 그냥 제대로 맞아버리는 바람에 원래 이제 SE가 65만원이었는데 99만원이 됐어요. 어떻게든 100만원은 안 넘기려고 부단히 애를 쓴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뭐 여기서 이제 용량 업그레이드 하나만 하더라도 100만원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가격이 됐고요. 심지어 사실 아이폰 중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전 모델이 쿠팡에 저 16개월 무이자 할부를 못 받는 그런 왜냐하면은 아마 그 120만원이 넘어야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기준이.
근데 밑에 이제 128이랑 256은 12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512기가는 넘는 됩니다. 그래서 걔는 돼요.
뭔가 조건을 추가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아니에요. 제가 쿠팡을 체크를 해 봤는데 네, 512만 네. 여전히 그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른 건 이해를 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격이 오르게 된 거는 뭐 일단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좀 더 이제 현대적인 디자인을 시작했고 사실 SE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그 뭐야 워낙 그 아이폰 8 그 디자인은 워낙 오랫동안 거의 뭐 10년 가까이 우려먹은 이제 7, 8년을 우려먹은 그 케이스 디자인이거든요. 걔는 솔직히 제작 단가가 이젠 거의 0에 수렴할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갖고 거의 이제 그 뭐야 저 알루미늄 재료값만 쓸 거예요.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는 뭐 0에 수렴하는 그건데, 뭐, 이제는 뭐, 새로운 디자인, 뭐, 아이폰 14 기반이긴 하지만,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을 쓰니까, 뭐, 그거에 대한 제작 단가도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C1에 개발한 거에 대한 뭐, 그런 기회비행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안에 그리고 안에는 A18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폰 16이랑 같은가 해서 봤더니 GPU가 하나 빠졌어요. 네, 뭐, GPU, 근데 뭐, 이건 크게 차이 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합니다.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뭐, 이 4월 초에 한국어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뭐,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뭐, 하여튼, 이게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99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아이폰 16이랑 고작 25만원 차이가, 26만원 차이거든요, 이게. 이게 참, 애매하죠.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이게 맥세이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애플이 이제 그 광고 타겟팅으로 삼는 게 다 10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왜냐면 10일이 맥세이프가 없었기 때문이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딱 16일을 그냥 옛날 폰 쓰시던 분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니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이제 맥세이프 빠진 게 좀 굉장히 좀 큰 충격이긴 하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이게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다들 케이스 쓰기 때문에 케이스만 쓰면 일단은 그 액세서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충전 너프 당하는 거는 여전히 문제긴 하지만 그 액세서리 자체를 못 쓰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경우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뺐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괘씸한 게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고,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올랐다. 600달러니까 이게 왜 가격이 올랐는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게 가성비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도리어 이것 때문에 저 일반 16과의 고민만 더 깊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저렴하게 아이폰을 사려던 분들은 뭐 일단은 프로는 아예 생각도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프로가 생각이신 분들은 프로를 샀겠죠 거의 무조건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아마 올해 말 되면은 이제 또 17 나올 거잖아요 예 네, 그때 아마 16 라인들 한번 가격을 깎아버리지 않을지
아니면은 17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겠지
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번만 깎고 없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돼 원래 17 나오고 17E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예전에는 SE였으면은 사실 라인을 따로 남겨놨어가지고 계속 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6E라고 물건을 냈으니까 내년에 17 나왔을 때 16E 라인에 살짝 남겨놨다가 18 나올 때까지 남겨놓을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원래는 SE를 계속 남겨놨었는데 이번에는 16이니까
18E를 나오나?
글쎄요.
이게 16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이게 좀 시사하는 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이제 네.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SE 그쵸. 같은 경우는 뭐 한 2, 3년 질질 끌다가 한 후속 모델 하나 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랬으면 됐는데
16E라는 이름 이렇게 넘버링을 걸어버리면은 이게
18이 나올 때쯤 단종이 될 수 있다.
단종이 되거나 뭐 그때쯤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나? 약간 뭐 네. 18E가 나오나? 약간 이런 네. 게 있고
그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17E가 나올 것 같진 또 않고 가격을 깔려나? 아니면은 진짜 말씀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계속해서 루머가 있긴 해요. 17은 가격을 올릴 거라고. 예. 네, 왜냐하면 계속 동결이었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그렇죠. 뽕을 네. 치사량으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물론 원화 가격은 환율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서 올랐습니다만 일단 달러는 계속 동결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17일부터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라인이 나와서 가격이 그렇게 되면 이제 16위의 가격 정책이 좀 정상화, 뭐, 선녀처럼 보이나?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선녀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게 16위가 묘하게 좀 끌린다? 뭐 그런 게 있는 게 뒤가 너무 이뻐요.
맞아요.
카메라가 하나라서 뒤가 이뻐.
진짜 카메라가 원래 지금 세 개잖아요.
그렇죠. 프로가 세 개.
프로가
일반이
3개,
2개.
일반이 2개인데 네, 저렇게 1, 2, 딱 있으니까 오, 네.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나쁘지 않은데 가격 보고 마음이 이게 맞나? 근데 진짜 예쁘긴 진짜 예뻐요.
예, 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솔직히 다이애나 얘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딱 두 개만 빼고 가격이랑 맥세이프 빠진 거. 맥세이프 안 넣은 거 계속 말이 헷갈리는데 그거 두 개가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솔직히 다른 거는 다 뭐 50보 100보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예. 가격이 아 사실 다들 이제 499일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참 한 7, 80만 원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599로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다 난리가 지금 이게 예상에서 완전히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 트럼프 관세를 뭐 미리 적용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왜 다른 나라는 다 올랐는데 뭐 하는 겸사겸사 마진 다 챙기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가 가격 그 상승을 뭔가 이끌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좀 그래서 좀 가격이 아쉽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SE의 그 이제 가성비라는 그게 좀 많이 희석됐죠. 이번에 이제 16기는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올 거면은 좀 이제 최소한 뭐 기본적인 것들 특히 맥세이프 이런 거에서는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 이제 아버지의 폰을 언젠간 바꿔드려야 되는 뭘로 이제 바꾸자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인 거죠. 지금 마침 또 11%를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 걔가 지금 올해 초부터 좀 맛이 좀 가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아 얘도 이제 나를 좀 놔줘라는 그런 분위기구나 이러면서 슬슬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나온다니까 아 이걸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좀 되게 애매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1을 쓰셨기 때문에 맥세이프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맥세이프 써보신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뭐 갤럭시 쓰니까 더더욱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아직도 저 유선 충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무선은 고사하고 아 뭐 차 안에서 무선 쓰실 수 있겠다. 뭐 하여튼 그러니까는 사실 뭐 맥세이프는 고사하고 무선 충전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서 사실은 상관이 없기는 굳이 뭐 16기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 가격이 애매한 거죠. 야 이거를 20 조금만 더 해서 16 그냥 일반 16을 가는 게 낫나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머리에 남는 거죠. 예. 아 근데 또 카메라는 뒤에 뒷판은 생긴 게 이뻐. 약간 계속해서 이 무한 반복의 이제 그 고민과 모시기와 이런 거죠. 네.
저는 원래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이제 어머니 핸드폰 저도 이제 어머니가 12를 쓰고 계신데 바꿔드릴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거 그냥 계속 써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근데 이제 보고 나니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매하다 이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7라인 나왔을 때 가격이 까이면은 얼마나 까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가격 17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 가능성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SE라는 이름을 버린 게 저는 신기하고 그래서 16E라고 나왔을 때 되게 저희를 의심하게 된 거죠. 아까 막 이거 저거 막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충 한 2년 정도 팔고 끊어버리려 하나. 그래서 일단은 네 똑같이 뒷판은 되게 예쁘고 괜찮은데 가격이 아쉽다. 맥세이프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게 저는 무선 충전기를 달아놓거나 뭐 맥세이프를 쓰면 자꾸 이게 온도 그게 떠가지고 온도 경고가 떠가지고
아 14%가 좀 특히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일단은 맥세이프는 당장 아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 가격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뭐, 이 가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리고 환율의 그 거시기요. 왜냐면 이게 제가 다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아이폰 16의 환율이 기준, 이제 뭐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게 1408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명 i 환율이죠. 애플의 기준 환율, i 환율. 근데 아이폰 16E의 i 환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중 1800원?
아, 너무 높게 보이시죠?
너무 높은가요?
1480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잡았네.
양심적으로 잡았음에도 80원이 오른 거예요. 고작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5개월이구나. 5개월 사이에 그 5개월 사이에 80불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100원을 올린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나비 효과인 거죠. 600이 커피시니까. 예. 근데 참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참 되게 복잡해요, 마음은. 그러니까 가격만 한 진짜 한 10만 원만 더 썼으면은
그러게요.
한 90만 원만이었어도 조금 더, 그것도 좀 만만찮긴 한데 라며 하면서도 뭐 이해는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몰랐구나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16.2를 대체 포지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하고 싶은 건지. 미국에서도 이제 아이폰 이제 16 일반 16이랑 $200 정도 차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 사이에는 놀랍게도 아이폰 15가 있고요. 사실 아이폰 15는 네, 물론 애플 인텔리전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고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15, 이 시점에서 15를 사실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런 거? 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 16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아이폰이에요. 이 16이도. 일단은 뭐 프로세서는 아이폰 16이랑 똑같은 걸 쓰니까 뭐 그것도 뭐 몇 년 쓸 수 있는 폰이고 사실 여전히 그러니까 SE를 사던 사람들이 그 16이를 사도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아예 뭔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SE를 사는 사람들의 그 이제 이유가 아이폰 SE를 사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이제 이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뭐 저 이제 완전히 H2H 스크린 뭐 화면이랑 뭐 새로운 홈 제스처랑 이런 게 싫어서 나는 홈 버튼을 안고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었는데 애플이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배척을 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어지간히 언제까지 홈 버튼 안고 가실 건가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하지만 아쉽긴 아쉽다. 뭐 가격이 좀 아쉽다. 확실히. 뭐 사실 맥세이프도 사실 뭐 좀 충격이긴 하지만 50보 100보 양보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가격이 많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른 거는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맥세이프를 안 넣은 것도 사실은 그것도 원가 절감 그것도 그게 컸을 텐데 그럼에도 가격을 이 정도로밖에 못 맞췄으면 그 맥세이프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그럴라 그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했을 때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시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은.me/cast/223일 거예요 아마. 223 맞네. 223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이제 기사들 다 정리해 놓으니까 궁금하신 뭐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싶은 소식 있으시면 오셔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웃음) 이게 생각해보면 팟캐스트인데 다음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웃겨. 같은 시간에 녹음을 하니까 뭐 그렇다는데 아 여기 좀 방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거 많이 울리고 뭐 아까 잠깐 아내가 들어와서 좀 많이 밖에서 좀 소리가 좀 새어 나가나 봐요. 그때 왜냐하면 예전 집은 그 뒤에 옷들이 있으니까 옷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옷 약간 옷방이랑 같이 쓰고 있어서 걔네들이 소리를 많이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에코가 있고 막 이렇진 않았는데 여기는 좀 에코가 좀 지금 사실 별로 있는 게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방을 채워야 되니까.
네, 방을 채워야 돼서 지금 확실히 그 에코가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흡음 뭐 이렇게 좀 쉽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흡음제 같은 거라도 좀 해봐야 되나는 생각 좀 들기는 해요 지금. 그거를 아마 그렇다고 해서 옷만큼의 그런 완벽한 흡음제는 없을 거거든요. 더 이상 여기 뒤에다 옷을 갖다 박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 네. 사실 오늘 저 이거 원래는 저 핀 마이크 같은 거를 사서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네. 근데 거 예,
쿠팡을 제 옛날 집으로 보내서 설정을 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주소를 추가를 해놨는데 기본 배송지로 설정을 안 해서 그 불상사가 터졌습니다. 뭐 하여튼.